우리 같이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로마서 6장 6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기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저희를 가르치시기 원하고, 혹시라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저희의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낮추어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저희에게 필요한 꼴을 저희에게 오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죄로부터의 해방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 구원일 것입니다. 구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부터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으로 시작해서 저희가 그게 뭔데요? 뭐 10원보다 1원 적은 겁니까? 뭐 이렇게 시작해서 저희가 그 구원의 의미를 이제 다 이해하고 그래서 저희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구원은 분명히 뭔가 그 상황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물에 빠졌다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물에 빠진 상황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불난 빌딩에 갇혔다가 구원받았다. 그럼 불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강도를 만났다가 구원받았다. 강도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몇 가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상황 또는 대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 우리는 이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받습니다. 또 하나,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진노.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로마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또 보니까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는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 악한 이현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했고 또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했고 또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했고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근원이 되는 문제가 있는데, 왜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되었는지, 사탄이 무엇인지, 왜 진노를 우리가 당하게 되었는지, 왜 우리가 사망을 당하게 되었는지,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뒷절에 가서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었던 상태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자유롭게 되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해방.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지금 자유로우십니까? 어떠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다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죄로부터 자유롭습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분이 여기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도 가끔 보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의로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해서 나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죄지요. 그렇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참 해결할 것입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했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이러한 우리의 실존, 우리의 이 상태를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짓는데, 그런데 우리가 짓는 이 죄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로가 생각하는 해결책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요. 참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죄 문제를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담대하게 되면서 죄를 지어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죄를 조장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고, 이것은 대단히 큰 마귀의 속임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속임수에 한번 빠지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이 구원받은 성도답게, 아들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해방된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구원받게 될 때의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구원받게 되면 사람은 한 성품만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두 성품으로 변하게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한 성품밖에 없었어요. 육신이라고 하는 그한 성품밖에 없었어요. 이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상대적으로 새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새 사람. 또는 이것을 속사람,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속사람. 그러니까 겉사람과 대비해서 속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옛사람과 대비해서 새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면 바로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이중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 다중인격, 이중인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이 모습의 그 갈등하는 모습을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이중인격이 생겨서 갈등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로마서 7장에 보시면 한장 넘기셔서 7장에 보시면 18절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곧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하는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이게 뭐가 내 안에 뭐가 하나가 지금 거해요.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였나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속사람 이것은 이제 지금 겉사람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예수님 믿을 때 새롭게 생긴 사람이죠. 예.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이 인격은. 그런데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한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 육신, 옛사람, 그렇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런 지금 속사람과 지금 사망의 몸, 이 겉사람 이것이 지금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들에서 명백하게 지금 두 성품이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가 천사처럼 변해서 사실 천사도 죄를 짓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죄 없는 거룩한 상태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두 성품이 아주 맹렬하게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은 초기에나 또는 예수님 믿기 전에나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은 지 한참 지나고 나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두 가지 인격이 존재한다. 속사람이 존재하고 옛사람이 존재한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이 겉사람, 즉 옛사람, 육신은 죄의 법을 기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안에서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죄로부터 해방된다 할 때에 여기서 지금 보고 있듯이 죄와 더 이상 관련이 없어진다거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아예 죄를 안 짓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와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가 그러면 도대체 뭐가 다르냐? 그렇게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르냐? 그 차이점은 뭐냐면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라는 주인이 군림해서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에게 시키는 그 일, 즉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행했던 그것은 심지어 우리가 의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다 걸레다. 다 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라는 우리의 종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서 우리의 위에 군림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러니까 죄에게 충성하게 되면 그러면 그 죄라는 주인이 우리에게 싹쓸 줍니다. 우리 노가다 나가서 하루 딱 일하면은 뭐 7만원, 8만원 이렇게 딱 싹쓸 주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죄라는 종에게 딱 굴복을 해서 그 죄를 딱 섬겨서 죄를 지으면 그러면 죄라는 주인이 우리에게 싹쓸 주는데 그것이 바로 사망이지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이전에는 그렇게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삭스로서 사망을 받아놓고 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있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그러면 새로운 성품, 새 사람이 하나가 더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품이 하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덧입은 새로운 그 성품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데 비로소 이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 여전히 그 죄의 몸, 죄의 그 가능성은 우리 안에 살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성품, 옛 성품이 많이 드러날 수도 있고 적게 드러날 수도 있다. 그러나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적게 드러날 수 있는 것, 적게 드러나는 상태, 그리고 거의 드러나지 않는 상태, 이것이 이제 성령님으로 충만한, 성령님 안에 푹 잠겨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법이 소멸되지 않고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에 보시면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아, 죄가 군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구원받은 성도에게서도 죄가 옛 주인인데, 사실 옛 주인인데, 그렇죠? 옛 주인인 죄가 우리 위에 군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아, 지배할 수도 있네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죄가 우리 위에 여전히 군림할 수도 있고 죄가 우리 위에 지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다시 12절로 가서 그 뒷부분에 보니까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 아, 우리가 죄에 여전히 또 순종할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죄가 여전히 우리 위에 군림할 수 있고 우리를 지배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그 죄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랬습니다. 아, 죄에게 우리 몸을 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죄에게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내준다고 할때 이것은 적극적인 행위라는 것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 의사와 관계없이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영어 단어로 yield 이렇게 돼서 이제 양보한다, 이렇게 내준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의지를 사용해서 지금 죄에게 이렇게 나를 들이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강제로 나를 어떻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죄의 가능성, 죄의 그의 가능성이 소멸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도 여전히 그것이 우리 안에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죄로부터의 해방을 약속했는데 그것을 우리 안에서 실제로 그럼 실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죄로부터 참 자유로운 해방을 맛보는 정말 죄와 지금 상관없이 정말 살아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나는 그런 건 별로 관계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아,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차피 죄를 지을 것인데 저는 그런 건 별로 관계없습니다. 뭐 죄는 적당히 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건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정말 그 죄에 대한 그, 아우, 내가 이 죄를 또 졌네. 아우, 이 지긋지긋한 죄. 내가 정말 이 죄를 언제나 짓지 않게 될까? 이 죄에 대한 혐오감, 죄에 대한 정말 증오하는 마음이, 이게 있어야 돼요. 죄를 증오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 그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성령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거룩한 영이잖아요. Holy Spirit이잖아요. 그렇죠? 그 거룩한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거룩함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도 100%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100%라는 것이 사실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금을 정련해도 순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99.99999 어쩌고 퍼센트지 이게 100%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100%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는데 주장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대단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죄로부터, 정말 이 죄를, 죄의 그, 이 권세로부터, 우리가, 정말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할 터인데, 그것에 대한 이 방법, 어떻게 그 생활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금 로마서 6장 또 7장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든 예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 3절부터 보시면, 로마서 6장 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워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침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침례는 잠기는 것입니다. 물속에 이렇게 푹 잠기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앞으로 묻히는 사람 없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관에 들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보시면 다 뒤로 똑바로 누워서 관에 묻힙니다. 침례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금 물속에 들어가서 물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뒤로 눕히면서 그 죽음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을 고백하고 또한 나 자신의 죽음을 고백하는 행위가 지금 침례인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1차적인 의미가 단절입니다. 단절. 죽음은 단절되는 거예요. 또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몸과 혼과 영이 이렇게 일체되어 있다가, 그렇다가 영과 혼이 이 몸으로부터 분리되면 그것을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몸과 혼과 이 영이 전체가 다 나중에 새로운 몸을 입었을 때 그 몸과 혼과 영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되는 것을 성경에 보니까 둘째 죽음,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분리되는 거예요. 죽음은 단절되는 거예요. 옛 세상과 그 이전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옛 나와, 예전의 나와 지금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8절에 보니까 그렇게 죽었을 때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질화되어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된 사람만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도 일체가 되어서 나도 살아날 수가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가 동질화되지 않았다면, 합체가, 일체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예요. 이것이 또한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함께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더 이상 이제 산 것으로 그렇게 취급되지 않고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옛 육신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죽은, 그 내가 죽은 그 사실, 그것을 매 순간 내가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매 순간 나를 십자가 앞에 세우는 그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지금 제시하는,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죄로부터의 해방의 비결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결의 그 예로 제시한 하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죽음이야말로 죄로부터 해방되는 바로 그 원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7절에 보니까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제가 죄로부터 좀 해방되고 싶습니다. 아, 이 지긋지긋한 이 죄를 다시 짓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내 육신을 살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자꾸 여기면은 그런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을 때에 정말 내 육신이 죽은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우리는 자꾸 뭘 믿냐면 우리 몸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배고프면 밥도 먹겠다 그러고, 그렇죠? 누가 한대 치면은 되받아 쳐야 되고 하는 것이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 내가 자꾸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감정, 너의 지금 몸의 감정을 믿지 말고 내 말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8절, 그렇죠?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건 죽었으면 이 얘기는 너희가 죽었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죽게 되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죽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침례의 의미가 보여주는 바, 즉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여기서 지금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종의 원리인 것입니다. 종의 원리.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침례와 더불어서 두 번째로 지금 그 원리를 설명하면서 예를 든 것이 지금 종의 원리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자유 이렇게 이야기할 때그 자유의 의미를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상태를 자유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그 관점이에요. 그래서 자유는 내가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자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유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원래 만들어질 때 그렇게 만들어지질 않았습니다. 인간은 원래 창조될 때 누군가에게 제약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자유, 하나님은 그 자유를 인간에게 허락하셨던 것인데, 그런데 인간이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지금 죄를 짓는 자유로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고 자유롭게 된다 할때그 자유는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내 마음껏 하는 자유가 아니라 죄의 법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오는 자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오해하니까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내가 자유롭게 되었다 하면은 그러면은 내 마음껏 이제 살아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라는 것은 참된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하나님께 예속되는 그 자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죄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아, 나는 아무의 종도 안 될래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의 종도 안 되는 것 자체가 죄의 종이에요. 그런 상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종을 부정함과 불법의 종이다 이렇게 또 표현했고, 이 순종의 종을 또 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 지금 우리의 그 죽은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가 죽었다, 너희의 옛 사람이 죽었다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피부, 우리의 이 감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문제는 사실 이론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 종이 돼야 된대.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서는 아무런 그 능력도 파워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1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뭐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믿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보니까 마음으로부터 순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그 순종한 것으로서 죄로부터 해방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받지요. 그렇죠?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마음으로 이 복음을 깨닫고 믿을 때 그때 우리가 법적으로 의로워지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면서 상속자가 이렇게 됩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죄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여전히 나를 속이고 있는,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 이 내 옛 육신, 자아로부터, 내 옛 자아로부터 내가 해방되는 그 방법은 바로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의지지요, 의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 의지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에는 방법에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내 의지를 사용하건 안 하건 난 죄 져요. 내 의지를 사용 안 해서 멋대로 살아도 나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졌고, 내가 의지를 사용해서 열심히 죄를 안 져보고 선을 행하려고 해도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의 모든 의의가 더러운 누더기 걸레와 같았어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이 의지가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내 새 사람, 속 사람에게 내가 나를 이렇게 드려서, 아까 지금 죄에게 내어준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에게 나를 이제 내어줄 수도 있고, 옛사람, 옛성품에게 나를 내어줄 수도 있고, 그건 내 의지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새사람, 성령님의 성품에 나를 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늘 이게 치열한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아담의 그 영이 육과 싸울 때 늘 영에 순종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혼이 아담의 혼이 늘 영에 순종할 때 그때 영적인 사람이 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그 영에 순종한 그것이 어디로 나타난 것이냐면은 그 몸의 열매로서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 순종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그 인간은 범죄한 아담은 그 영이 죽게 되면서, 그렇죠? 영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 육신의 욕구에 그 아담의 혼이 복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열매가 어디서 드러났냐면 육신에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이든 악이든 모두가 다 우리 육신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두 성품이 싸우면서 우리의 혼이 우리의 새롭게 된 그 영, 영에 새롭게 살아난 그 영에 복종하게 될 때 그 열매가 어디로 드러나냐면 우리의 몸으로 드러나면서 우리의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영에 복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 육신에 복종하게 될 때에 그 열매도 또한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몸을 통해서 또 그것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 안에서 두 사람이 싸우면서, 두 성품이 싸우면서 그 전쟁을 했을 때 그 전쟁의 결과가 선이든 악이든 우리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면서 그것으로 이제 검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구원받으셨습니까? 처음에 옆집 아줌마가 아,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작된 이 교회 생활 예. 이 교회 생활에 처음에 그 이 복음을 받아들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나가면 지금 하고 있는 장사가 잘 된대 이래서 나오셨습니까? 병이 곧 다 고쳐진대.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인데 교회 가면 병이 고쳐진대. 뭐 아니면 참 이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나는 워낙 연약한 존재라서 뭔가 하나 의지할 곳이 필요해서 종교에 귀의하셨습니까? 또는 뭔가 사회활동이 필요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이 동기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서 어쨌든 바른 동기로 나중에 돌아왔다면, 아, 처음에 내가 그렇게 믿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네 하고 깨달으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동기,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동기 자체는 다 나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분명히 동기가 되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옥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무서워서 거기에서 피하고 싶어서 그 지옥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고 싶어서 그래서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천국이 너무 좋다고 하니까 그 천국에 좀 가보고 싶어서 그래서 믿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믿는, 성경대로 이렇게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변해갈수록 우리의 그 구원의 동기, 즉 구원받은 삶의 동기는 분명히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전히 그 상태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여전히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그러한 이 복, 이런 것이 내 관심사의 전부이면 안 돼요. 또 여전히 다가올 세상, 천국에 대한 그 소망만이 여전히 제일 큰 동기가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자꾸 현실 도피를 하게 돼요. 늘 미래에 살아요. 현재에 살지를 않고.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동기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다워지는 데에 우리의 목표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 가들리니스. 하나님다워지는 것.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게 가들리니스라는 경건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이 현 세상을 경건하게 살도록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하나님답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워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그리스도 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워지고 그리스도 예수님 다워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죄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그 삶을 그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그 삶을 우리가 자꾸 우리의 그 생활 속에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젠 죄를 맘대로 지어야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원받고 나니까 죄가 더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친구 지우개 하나 훔친 것이 아무런 죄가 아니었어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내 돈이 아닌 돈을 주워서 내 주머니에 넣는 것이 아무런 죄가 아니었어요. 근데 구원받고 보니까 그러한 모든 것이 지금 죄로 더 민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서 보았기 때문에 마치 이 뿌옇게 된그 거울로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내 더러운 게잘안 보였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보니까 완전히 깨끗한 거울, 즉 성경, 즉 하나님 앞에 나를 딱 세워보니까 털끝만한 것도 흠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민감해지는 거예요. 죄에 예민해지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죄로부터 내가 승리하는 삶, 이것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포기할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일단 내가 구원시켜 놨으니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싸워봐라. 나는 잘 지켜보고 있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그것을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다 마련해 놓으시고 이미 승리한 전쟁을 싸워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은 율법을 지킨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제 로마서 이제 7장에서도 또 나오지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율법을 하나하나, 내가 그것을 다 지켜보려고 노력하게 될 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그 죄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 더욱더 날이 갈수록 이 우리 마음 안에 경건에 대한 열망, 하나님다움에 대한 열망, 또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성한 충만하심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 그것이 더욱더 강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옛자아가 이미 죽었다는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왜냐하면 자꾸 내 육체가 나를 살아있는 것처럼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내가 주님, 제가 제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 주님의 선언, 주님의 말씀을 제가 붙잡습니다. 주님, 저는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죄를 이겨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했는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즉시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아, 내가 또 넘어진 것에 대해서 자괴감과 뭐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묶여있게 되면 그게 바로 사탄이 노리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졌다 싶으면 즉시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또 그랬네요. 아버지 죄송해요.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그렇게 즉시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 생활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죄 문제, 죄로부터 이 사람이 해방되는 이 문제를 잘못 오해해서, 아,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의롭게 되었고, 단번에 속죄되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아무리 지어도 그것이 죄가 안 되고, 나는 담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기를 바라고, 또 반대로 여전히 그 죄에 계속해서 묶여서 구원받은 이 성도의 어떤 기쁨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채그 죄책감과 이 고통에서 정죄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